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가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가디요, 단 지파에서는 금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곱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민수기 13장은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자녀들, 즉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1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게 되는데 1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명령하시고 정탐할 12명의 대표단의 명단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7절에서 24절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에게 어떻게 정탐할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정탐한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3절은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고하는 장면을 증거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13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하는 것은 모든 명령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정탐을 명령하셨다는 표현이 신명기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을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제안하여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는 측면이 있음을 신명기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즉 가나안 땅 정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제안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음을 신명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가나안 정탐이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며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할 영역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앞으로 가나안 땅, 가나안 정탐을 살필 때 순종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표현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땅을 억지로 탈취하기 위해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보아라. 너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하나, 둘, 셋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세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 자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삼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위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너에게 이 땅, 바로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우리가 민수기의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을 각 지파별로 계수했더니 그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나이 든 노인과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외된 숫자이며 학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약 2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말이 200만 명이지 200만 명이 한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충청남도의 인구가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만약 교우님들께 충청남도의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하나, 둘, 셋 세어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을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을 라는 그 약속을 이루셨으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그 현장에서 보았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그 자손을 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정탐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할 자들의 각 지파 중에서 자들을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 수령된 사람을 12명을 모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을 4절에서 15절까지 각 지파별로 증거합니다. 먼저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이며 그 이름의 뜻은 들음입니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며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재판하셨다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며 그 이름의 뜻은 공격자 혹은 마음을 들이다입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며 그 이름의 뜻은 그가 구원하신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야이며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이며 그 이름의 뜻은 탈출 혹은 구조입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받음입니다.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이며 그 이름의 뜻은 행운입니다.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친척이시다입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며 그 이름의 뜻은 감추어짐입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이며 그 이름의 뜻은 숨김입니다. 마지막으로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름과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 각 지파별로 대표했던 인물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모두가 서로 다른 인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좀 더 젊고 모두가 활동적인 인물들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탐을 할 만한 능력을 이들이 갖췄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탐 후 그 결과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보고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들이 사실상 각 지파의 위견을 주도할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로 이루어진 12명의 정탐꾼 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수아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명칭인 여호와의 생략형이 요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붙여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각 개인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생애의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생애가 크게 변화된 것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사라로, 시몬이 베드로로 개명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개명은 그의 인격과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돌입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유일한 인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무사히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향해 어느 길로 정탐을 할지 무엇을 정탐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정탐이었습니다. 첫째로 전쟁을 하기 위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점령해야 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나안 땅이 사람이 살기에 어떠한지에 대한 정탐으로 그 땅이 좋은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속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는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젖은 우유 곧 풍부한 목축을, 꿀은 풍요로운 식물 곧 농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성한 목초지에서 수많은 소떼와 양떼가 젖을 내고 대추야자 꿀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을 풍부히 생산하는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에게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온 백성들에게 보고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다양한 족속들이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절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땅 거민과 성읍에 대해 정탐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할 것을 당부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은총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담대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담대하지 않고선 결코 믿음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새번역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헤쳐나아가야 할 부분이 동시에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옵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담대하라는 모세의 명령을 받은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신광야는 정확히 어디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부근에 해당하며 하맛 어기 루옵은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 부근을 가리킵니다. 즉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옵에 이르렀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정탐하였음을 증거합니다. 정탐꾼이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여정에 해당합니다. 이 첫 여정에서 볼 수 있는 큰 도시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곳은 애굽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진 곳입니다. 애굽 소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 살았던 고센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애굽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중에서도 그 이름이 알려져 있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을 보았으니 정탐꾼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헤브론에서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했을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했음을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나무,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땄습니다. 이는 출발 전에 모세가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명령에 따른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로 번역된 지역은 한국에서의 골짜기보다는 좀 다른 지형입니다. 이 지형은 좌우의 경사지로 막혀져 있는 길쭉한 평지 형태의 지형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이런 곳은 대부분 밭으로 사용되는 경작지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열매 중에 특히 포도송이는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어야 할 정도로 컸음을 보여주는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나안의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참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인 민수기 14장 34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정탐한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죄악을 그들에게 담당하게 하시겠다는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40일이 아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므로 광야가 그들의 삶의 종착점이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2명의 정탐꾼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정탐을 마친 후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그 내용을 보고합니다. 먼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보고할 때 앞서 에스골 골짜기에 가져온 풍성한 그 과실들을 보여주며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임을 모든 정탐꾼들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과실을 본 회중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하루속히 그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에 대해서 보고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는 보고는 앞서 모세가 정탐꾼을 향해 명령했던 것처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탐지하라는 명령에 따른 보고입니다. 29절에 남방과 산지와 해변과 요단가라는 이 표현은 가나안 땅에 사람이 거주할 만한 모든 곳을 전부 망라한 것입니다. 즉 사방팔방 다 돌아다녀 봤지만 사람이 살 만한 모든 곳에 다른 민족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는 보고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보고로 말미암아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이스라엘 온 회중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보고입니다. 온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이 차오르고 백성 안에 소란이 일어나던 그때에 12명의 정탐꾼 중 유다 지파의 지휘관된 자로 뽑혔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3장에 여호수아의 의견은 등장하지 않지만 갈렙과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올라가 그 땅을 취할 것을 온 백성 앞에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볼 때 아낙 자손이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남방 땅에 아말렉인이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이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이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그들과 싸워 승리할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능히 이기리라 라는 갈렙의 말에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갈렙의 의견에 따라 능히 올라갔다가 강한 민족에게 패하고 말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이들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전쟁하게 될 때 자신들에게 생겨날 피해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혹은 그 땅에 매우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여러 민족이 싸우다가 멸망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자신의 아내와 자식의 안전만을 염두에 두기만 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안전은 염두에 두지 못하는 그 모습은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여기 노예로서의 삶에 비롯된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태도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 속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메뚜기는 엄청난 숫자와 파괴력 때문에 성경에서 주로 재앙을 상징하며 인간이 수구하여 얻은 것을 모조리 부셔버리는 강력하고 거대한 적의 군대를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8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가 땅을 덮는 재앙이었고 메뚜기가 애굽의 온 땅을 덮어 그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특히 요엘서 2장에서는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을 생생하게 묘사함에 있어서 메뚜기의 재앙에 관해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렇게 강력한 재앙의 수단이 되었던 반면에 메뚜기 한 마리는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메뚜기는 재앙과 강력한 군대를 상징하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 반대의 의미, 즉 가장 무력하고 가장 하찮은 존재로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라고 증언하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무한한 간격을 메뚜기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을 통해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아낙 자손과 여러 거민들을 보며 느꼈을 상대적인 박탈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를 짐작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40일이라는 같은 기간 동안 또한 그리고 함께 동일한 땅과 그리고 사는 거민들을 같이 정탐하고 왔음에도 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외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주장했고 왜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에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게 된 그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7에서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거대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견고하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그의 동조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던 출애굽 1세대를 반면교사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것과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능히 올라가자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며 지금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싸워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민수기 13장을 통해 이 시간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로 약속을 이루셨으며 또한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르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모두 한 목소리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아기 예수가 그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 거대해 보여서 마치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지금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능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 즉 책임과 역할을 담대하게 충성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은화 10문화를 동일하게 나누어주며 그 책임과 역할을 맡긴 것처럼 12명 정탐꾼에게도 동일한 문화, 즉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담대하게 정탐할 것과 그들이 본 것을 믿음으로 온 백성 앞에 보고할 것에 대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보고한 사람은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그들 자신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1세대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을 이루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문화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담대하게 충성되이 감당해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동료들도 우리의 삶의 영향을 받아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를 담대하게 충성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날마다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며 거대한 세상 속에 마치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를 담대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감당케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해가는 걸음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능히 올라가자라고 외쳤던 갈렙과 같이 지치고 낙심한 이웃을 향해 우리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능히 올라가자라고 담대히 외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